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합니다. 일본 NHK 방송은 아베 총리가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며 오늘 저녁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협상은 70년 이상 남겨진 과제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협상을 진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 1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쿠릴 열도 일본면 북방 영토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오늘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쿠릴 열도의 일본 반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시민 11명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안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당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정부에 멍안저우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도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캐나다에 공식 인도 요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언론은 데이비드 맥노턴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를 이용해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멍안저우 최고 재무책임자에 대한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멍안저우 최고 재무책임자는 지난 1일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뒤 11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밴쿠버 자택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서방 외교관과 중국 전문가 140명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개 서신을 보내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 전직 외교관과 사업가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어제 무기를 훔치고 반란을 시도한 혐의로 군인 수십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어제 수도 카라가스에서 정부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군인 2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새벽 군용 트럭을 타고 군 초소를 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일부 병력을 납치했으나 대통령궁 인근 초소에서 모두 붙잡혔으며 이들이 탈취한 무기도 회수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이날 카라카스에서 일부 주민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당국은 최루탄을 발포해 강제 해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의 재임을 불법이라고 선언한 국회의 조치가 무효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앞으로 3년 동안 5억 8,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오늘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이 같은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캄보디아 쌀 40만 톤을 수입하고 2023년까지 양국 간 교역 규모를 100억 달러로 확대하고 투자도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훈센 총리는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훈센 총리에게 양국 간 정치,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연합에서 상호 조율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에서 최근 미군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은 어제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과 쿠르드군을 겨냥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의 군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테러로 인한 미군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중부 군 훈련 시설에서 어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정부 당국자는 무장반군 탈레반이 이날 아침 중부 아르다크 주에 있는 군 훈련 시설을 공격해 적어도 4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언론은 이번 공격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과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협상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을 환영하면서 즉흥적 조치나 사실의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납북된 한국인 피해자 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생사 확인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지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흐리고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며 거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과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이 긍정적인 변화였다고 자평하면서 유엔 제재를 통과시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고 미국의 우선주의를 증진시키고 있다며 북한 문제에서 거둔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백악관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과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시작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서한을 주고받았고 양국의 고위급들도 만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로 인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으며 한국 전쟁 포로와 실종자들의 유해도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회담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역사적인 유엔 제재를 통과시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이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북한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는 2017년 한 해에만 4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다음 달 2차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이룬 성과를 여러 차례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We've made a lot of progress that has not been reported by the media, but we have made a lot of progress.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엔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있다며 엄청난 진전을 이뤘지만 불행히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외교 안보 분야 핵심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공개된 백악관 자료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발표됐는데요. 대외 정책의 성과를 강조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란 항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시작을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과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의 국방 예산 증액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성명과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등의 조처를 취했습니다. 바로 한 해 전 수소폭탄 핵실험을 실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서 무려 1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것과는 뚜렷이 대비됩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양보만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이 아닙니다. 핵실험 중단 등 북한의 조치들에 대한 미국의 양보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가 유일합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한 큰 양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어느 일방의 양보라기보다는 상호 이해가 일치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문제에서 이룬 진전을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당한 문제 제기인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것이 거의 없고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정권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미북 협상을 지나치게 부정일변도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는 비판은 어떤가요?
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실험 중단을 제외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비핵화 조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당초 발표와는 달리 외부 전문가들의 참관 없이 이뤄진 조치여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 정보기관들의 보고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건 공동성명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 추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성명은 비핵화 실행과 적대관계 청산을 통한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처음부터 조건부 비핵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상응 조치로 보상하는 단계적 동시적 방식을 통해서만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2018년에 톱뉴스로 꼽았죠?
예,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뉴스가 어느 때보다 많았음에도 정상회담이 톱뉴스로 선정된 겁니다. 게다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과반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의 부정적 평가와는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에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할까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선 이래 줄곧 전임 정부들이 실패했던 일을 자신이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우려 사안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1일 보도자료에서 폼페오 장관이 전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과 한국의 대북 관여에 대한 최신 현안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미한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또한 폼페오 장관이 전날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과 관여에 관한 다음 단계를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의 강력함을 확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교토통신도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다음 달 중순 별도의 회동을 통해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협상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을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즉흥적 조치를 취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2020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폭격 대신 외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가졌던 생각은 군사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자신을 포함한 많은 상원의원들의 중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외교와 관여가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다만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노력은 효과적인 외교와 정치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정치쇼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능숙하지 못하고 정상회담이 정치쇼에 불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다른 방식, 즉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동맹국들과 국제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지 속에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우 의원은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관계 관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지만 언론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우 의원은 북한이 단 한 개의 핵무기와 단 한 개의 미사일도 제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연료를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 기지들을 감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털시 게바드 하원의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바드 의원은 이날 CNN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에 출연해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화의 유일한 대안은 전쟁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고통과 인명살상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보다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측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 등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섣부른 합의를 경계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허비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더 취약한 여건에서 2차 회담을 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의회에서 권한이 강화된 야당과 각종 스캔들 등과 싸우고 있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결속이 약화하고 있고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지렛대 확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보할 수 있으며 또 최대 압박작전이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합의에든 동의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금지를 맞바꿀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미국의 도전 과제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인하고 동결시킨 뒤 결국 해체하는 계획 수립을 꼽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과 비핵화에 각각 초점을 맞춰 이른바 투트랙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의 양보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과의 긴밀한 조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여러 국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의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 동결 여부가 미국과 북한이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과거 검증 문제로 협상이 결렬돼 왔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프로그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결에만 북한과 합의한 채 일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는 남겨놓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 2차 정상회담의 유력한 개최지로 꼽히는 베트남을 집중 조명하며 미국과 북한, 한국 모두에게 매력적인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한국과 과거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로 부상했으며 북한의 경제 개방을 촉구하는 모델로서 베트남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난 여름 베트남 방문에서 북한도 베트남과 같은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보다는 아시아의 물류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싱가포르 모델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두 가지 과제에 놓여 있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또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협상이 결렬되면 주한미군 철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북한에 간접적인 선물을 주는 격이며 무엇보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장 기묘한 카드 가운데 하나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방위비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는 지난해 12월 31일 효력이 끝났지만 양측은 아직 새로운 SMA를 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편 AP통신은 싱가포르에서 비핵화에 대한 모호한 합의 이후 미북 협상이 교착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는 가운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소장을 인용해 미국과 북한의 어떤 대화도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합의를 위한 힘든 협상이 막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첫 단계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제재 완화 혹은 종전선언과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통신에 양측이 신뢰 구축과 경제발전, 장기적 관여 등 한반도의 최근 상황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파악했다고 주장했던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 곳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이들 미사일 기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신오리 미사일 기지를 주목했습니다. 비욘드 패럴렐은 신오리 미사일 기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1호가 운용되고 있다며 이 장소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으로 최신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의 개발에도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오리는 평안북도 운전군에 위치한 곳으로 남북 군사분계선과 평양에서 각각 북쪽으로 약 212km와 77km 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는 함께 공개한 위성사진을 통해 신오리 기지가 일반적인 미사일 부대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오리 오봉산을 중심으로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만들어진 지하시설 혹은 벙커가 6개에서 9개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산 곳곳에 차량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며 차량들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붕이 달린 건물 또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사령부로 보이는 건물을 비롯해 여러 동의 막사, 창고로 쓰이는 건물 등이 약 11.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기지 전체에 퍼져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8년간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기지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여전히 운용 중이며 북한의 기준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신오리 기지에서 약 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군사학교인 소백수 대학과 인근 묘두산 일대 두 개의 기지가 북한 전략사령부의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오리 기지와도 연계된 곳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지에 1970년대 북한의 미사일 부대인 프로그 7대대가 배치됐으며 해당 장소가 북한의 초창기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내용의 미 정부 기밀문서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983년경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B 미사일을 확보한 뒤 1980년대 중반 같은 체계를 이용한 화성 5형을 개발했는데 이 미사일의 개발 장소가 신오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새로운 장비가 평가되고 작전 형태와 전략이 개발됐으며 화성 5형과 관련된 훈련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성 5형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운용하던 미사일로 신오리 역시 이들 차량 운용을 위해 1990년대 초 차량 대기소 등을 만들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그 밖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1호 혹은 화성 7형이 1990년대 신오리에 배치됐으며 이후 1999년 10월 대포동 1호 미사일과 9대의 발사 차량이 추가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당시 한국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후에도 여러 언론들이 신오리에서의 미사일 활동에 주목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에는 신오리 기지가 북극성 2형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 작업에 연관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성 2형의 이동식 발사 차량은 신오리 기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서 생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자와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작성했습니다. 앞서 이들 연구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약 20개며 이 중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해북도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번 신오리 기지 역시 북한이 한 번도 밝히지 않은 곳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운용 중인 미사일 기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되고 검증되며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는 신오리를 비롯한 미신고 탄도미사일 기지가 미군과 한국에 가하는 군사적 위협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노력은 중요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주요한 방법이 돼야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북한의 가동 가능한 미사일 기지들은 추후 어떤 합의에도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과 아세안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빠른 시일 안에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과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양측 외교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2차 유럽연합 아세안 장관급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등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과 외교를 통해 포괄적인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이른 시일 안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검증체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과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동반자 국가들의 외교적 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체제 유지에 활용하면서 고립을 자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또 자유화와 개방을 선택하던 동구권 국가들에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시킬 것을 요구했던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6.25 전쟁 후 폴란드로부터 지원받은 복구자금으로 김일성 주석의 우상화 작업을 해 양국 간 마찰을 빚었던 사실이 폴란드의 기밀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957년 당시 유세프 치란키에비치 폴란드 수상이 평양을 방문한 뒤 소련에서 니키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북한을 비판했던 내용으로 광산과 철도 개발 등 전후 복구를 위해 쓰기로 했던 폴란드의 지원이 북한의 체제 유지와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대 국제관계연구소의 김규남 박사는 20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194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폴란드의 외교문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평양을 갔더니 도시를 배관하는 그 방향이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 뭐 동상을, 상징물을 세우는 거다. 아니면 체제 선전에 주로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것 같다.
김 교수는 이어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이 자유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시기에 북한은 오히려 독재를 강화했던 사실도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은 1970년대에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것을 요구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1975년 주 폴란드 백남순 북한 대사는 폴란드의 한국을 비방하는 방송과 6.25 전쟁이 한국의 침략 때문에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영상물을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내보내달라고 요구했었다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와 대한민국 그 괴뢰정부를 비방하는 그런 방송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75년에 폴란드 정부에게 한 문서가 있고요.
또 1976년에는 폴란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회담과 국제 청소년 펜싱 대회 때 한국 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 취소를 요구했었는데 폴란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과도 경제 교류가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점점 고립되는 상황에서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
김 박사는 이어 폴란드는 북한과 70년 넘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맺은 조약은 몇 개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폴란드의 관계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핵 개발 등의 도발 행동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납북된 한국인 피해자 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생사 확인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피해자들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사무소가 21일 북한이 과거에 자행한 한국인 납치 사건들을 조명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50년 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두 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셨는데 하이제킹을 당하셨고
황 대표의 아버지인 황원 씨는 1969년 12월 11일에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가 북한 공작원에게 공중 납치되는 바람에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한 북한은 1970년 2월에 납치한 사람들을 대부분 송환했지만 황원 씨 등 일부는 제외됐습니다. 황 대표는 자신의 아버지 등 11명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49년 이상 북한에 강제 억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미일 이사장은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군에게 잡혀갔던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서에 가서 더 조사하고 내일쯤은 내보내줄 거라고 내일 올게 이러면서 그것이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사장은 2001년에 결성한 협의회를 통해 납북 관련 사료들을 발굴하고 납북자 가족들과 납북됐다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북 피해 진상 규명과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 그리고 특별법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의 신하 폴슨 소장은 서울 사무소가 조사 중인 북한의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이 과거에 자행한 납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area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we've been looking into is the area of abductions carried out.
폴슨 소장은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와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같은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진상 규명과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리 사장은 북한에 의해 납북된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억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뒤 최소한 5만 명의 한국 국군 포로가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들 중 약 500명의 생존자들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약 3,835명의 한국 국민들이 한국전쟁 종전 이후에 북한에 의해 체포되거나 납북됐다며 이 가운데 516명의 한국 국민들이 여전히 북한에 의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남북한 모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통일 후 복지와 보건 분야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등 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통계에서 한국인들의 지난해 평균 나이가 42.1세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기록한 37살과 비교해 10년 새 5살이나 늙은 겁니다. 특히 30대 이하는 408만 명이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오히려 40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국통계청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65살 이상의 고령자가 738만여 명, 인구의 14.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새 한국의 인구는 228만여 명이 증가한 5,182만여 명이 됐지만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도 차이는 크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전체 인구의 2,563만 명 가운데 65살 이상 비율이 9%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고령화 사회의 기준으로 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7%를 지난 2004년에 기록한 뒤 계속 고령화가 심화되는 겁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2015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중위 연령이 33.9세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인구 절반은 33.9세 이상, 다른 절반은 33.9세란 겁니다. 이는 지난 2000년에 기록한 29.9세와 비교해 15년 새 4살이 늙은 겁니다. 반면 출산율은 남북한 모두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은 2017년 현재 여성 1명당 1.89명으로 세계 평균 수준인 2.47명보다 낮습니다. 북한 정준택 원산경제대학 출신인 김영희 KDB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은 경제 문제를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합니다. 북한 정부는 3명 이상 낳으면 모성 영웅이라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삶은 그런 구호와는 판이하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줘봐야 내가 한 명 데리고 장사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안 낳는 거죠. 이제는 나 과거에는 북한이 무상치료, 무료교육 돈 들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상치료도 이제는 뭐 거의 약화되고 붕괴되다시피 하고 그 무료교육도 무료교육은 돈은 안 내고 공부를 하긴 하지만 뭐 세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세외 부담이. 학교에서 애 학교에서 돈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김 팀장은 북한 정부가 80년대 들어 아이 셋을 낳으면 양심이 없다며 출산 제한 정책을 펴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뒤 장려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주민들은 냉담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일 정도로 더 심각합니다. 유엔 인구 기금은 한국의 2017년 출산율이 1.32명으로 세계 191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 팀장은 남북한 모두 경제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리지만 속내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기본적인 생활이 가장 기본 생활이 안 돼서 애를 안 낳는 거고 여기는 기본 생활을 되는데 더 좋은 삶을 위하려니까 애를 안 낳는 거죠. 내가 줄 짓고 다 줄 짓잖아요.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서 애를 안 낳잖아요. 북한하고 다른 거지.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전문가들은 노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면 경제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 타격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통일과 고령화에 관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지영 부연구위원입니다.
고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고령 인구가 이제 증가하면 그럼 복지 비용이나 보건 의료나 이런 관련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만약에 인구 통합하는 방식 그런 동서독 방식으로 된다면 북한 쪽은 시스템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연금이라든지 뭐 그런 통일 비용 자체를 뭐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유엔 개발 계획은 지난 2016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노동 가능 인구가 내년에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기회의 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거 관련 연구서를 집필했던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배경 때문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젊은 인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무리한 기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처럼 인구의 양보다는 질적인 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인구의 질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영유아 보건 상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인적 자원 함양하는 그런 문제. 미래를 본다면 북한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최지영 위원은 결국 북한 정부가 젊은 노동 인구가 충분할 때 개혁 개방을 하루빨리 하는 게 현명하며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투자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희 팀장은 국정가격과 장마당 가격을 일원화하는 게 출산율 장려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문제는 뭐냐. 국정이라는 거하고 시장 가격이라는 이중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무료교육은 무상치료인데 이거는 국정 가격일 때고 시장에 돌아서면 완전 비싼데 이거보다 몇백 배 비싼데 이런 게 사라져야지 그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최한나 씨의 사연, 오늘은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석 달만 머물며 돈 벌 생각에 두만강을 건넜던 최한나 씨는 북한에서 넉넉하진 않았어도 다복하게 살았습니다. 딸 하나 낳아 키우며 사랑받는 아내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나 씨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I've got dreams,
dreams to remember. 그리고 남편하고도 또 20년을 딱 같이 살은 게 너무 재밌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냥 남편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남편하고 떨어져서 와이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한테 더 좋은 와이프를 보내주세요 하는 게 저보다 더 좋은 여자를 보내주세요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기도 나가서 교회 가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4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북한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실종자일 경우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 관계가 된다고 말하는 한나 씨는 고향을 떠난 후 4년 만에 남편의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새로 맞아들인 여성에게 아이가 있었기에 한나 씨는 딸을 미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고 브로커를 통해 한나 씨의 딸은 두만강을 건너게 됐는데요.
얘가 안 오겠다고 사람을 몇 번을 보내도 안 오겠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두만강 건너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돈 만불 들여서 브로커한테 줘가지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못 데려오고 두만강 건너다 잡혀서 그 보이브 감옥에 들어가서 한 석 달을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가 화장실 출입도 못해서 업어서 내왔대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그랬어. 그냥 살아만 있어달라. 그런 기도만 했어요. 살아만 있어달라.
죽음을 각오하고 진행했던 탈출 계획이었지만 딸의 상황을 알고 난 후 그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딸에게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나 씨의 삶은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딸도 데려오는 거 포기하고 그리고 남편 이제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우자 기도를 했죠. 남편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새 여자를 만나서 사니까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위한 기도를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첫째로 믿음 있는 사람 보내달라 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최한나 씨가 지금의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산 지 벌써 7년째. 배우자를 찾는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한나 씨와 한인 남성은 3개월 동안 편지만 주고받았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나고 석 달 동안을 메일만 주고받았어요. 이 연애 편지처럼. 연애 편지처럼. 근데 저는 내가 북한 여잔데 그 고향은 밝히지 않단 말이에요. 사이트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북한 사람인데 혹시 승인하겠는가 이게 우려돼가지고 일단은 만나봐야 되겠는데 만나주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그냥 편지만 주고받았죠. 메일로 컴퓨터로 그냥 이게 주고받았다가 근데 사람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거 보면 글을 쓰는 그 내용에는 담겨져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내용이. 그래가지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 노래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신앙적으로 마음이 통하더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기독교인이고 우선 여기에 근거해서 저는 만나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지요.
전자우편으로 주고받은 대화로 두 사람은 서로를 알 수 있었고 만남에 이르게 됩니다. 남편은 수십 송이 꽃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만남을 갖고 난 한나 씨,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괜찮으면 뭐 저는 뭐 데이트나 하고 무슨 뭐 이런 거 싫다. 그냥 남편으로서 같이 살 사람을 원한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날에 만나서 우리 합칩시다 해가지고 세 번째 날에 합쳤어요. 그렇게 하고 나는 이 사람이 살던 집에 안 가고 혹시 살다가 이 사람이 날 싫다고 나가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합치자. 우리 집에서 살자 해가지고 그 딱 들어올 때 갈아입을 옷에다가 기타만 하나 딱 메고 그리고 왔어요.
기타요?
기타를 하나. 자기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니까 기타 칠 것. 그 기타 하나 딱 메고 갈아입을 옷을 딱 가지고 그렇게 하고 와서 석 달 지났어요. 그것도 3일이라는 숫자네. 석 달 딱 살고 보니까 자기 짐을 다 처리하고 다 버릴 건 버리고 줄 거는 주고 이렇게 하고 그 자기 살던 집을 처리하고 완전히 내 집에 들어왔어요. 석 달을 연애 편지 해보니까 결심을 했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석 달을 같이 살아보니까 영원히 자기도 같이 살 여자다 생각하고 완전히 짐을 정리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금 살았죠. 그렇게 하고 산 지가 지금 6년이 됐어요.
한나 씨 다웠습니다.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이면 좋하다 생각했기에 식은 따로 치르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1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된 기분으로 매일 산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빵 터졌어. 정말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결혼 생활을 보면 너무 재밌게 살았단 말이에요. 와 집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앉아있네. 와 진짜 멋있게 생겼다. 당신 정말 잘생겼다.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남자들 쳐다봐도 당신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딥서비스에 못해서 했어요. 구두도 닦아주고 막 여자로서 이렇게 밥상도 차려주고 막 이런 거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저를 부엌에 세우지잖아요. 자기가 다 설거지까지 하고 내가 오면 밥상도 자기가 차리려고 하고 시어머니 기도가
남편의 옷도 다려주고 밥상도 차려주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던 한나 씨. 어떤 질문에도 술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최한나 씨. 하루하루가 감사한 이유입니다.
아까운 게 없고 그리고 진짜로 그래요. 저는 너무 내가 부자다 생각. 북한 사람에 비하면 중앙당 아파트 같은 그런 도움을 샤워 쫙 하는 거 보면 진짜 인생 인간답게 살. 우리는 모욕을 하자면 이렇게 함지 모욕 이렇게 물 큰 버치에다가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 담아놓고 그리고 비닐 주머니 꼭대기에다 달고 그 증기로서 뿡뿡 불고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푹 모욕하고 때를 씻고 마지막에 맑은 물로 훌 헤우고 나오는 게 그게 모욕이에요. 그것도 매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겨울 같은 때는 추우니까 비닐봉지 매달아 가는데.
북한에 비하면 이곳은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최한나 씨.
진짜 천국이죠. 진짜 죽어서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는 이 땅 미국 자체가 천국인 거죠. 내가 이 LA에서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딱 내려다보면서 끝없이 펼쳐진 이 불바다를 보면서 내 이 전기만 북한 땅에 있었어도 고향을 안 떠났겠는데 그런 생각이 딱 첫인상에 들었어요. 이 LA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 넓은 땅에 내가 일할 일자리가 없겠는가 이런 확신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 토요일 같은 때는 가까운 바닷가라도 남편을 만나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옛날에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일만 일이라고 살았죠. 남편을 만나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북한에 보낼 돈도 더 많이 생겼고 누굴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
사랑하는 남편과 지금처럼 하루하루 웃으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주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한나 씨의 소망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서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최한나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05년 1월 22일 차르 니콜라이 2세 러시아 황제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 군대가 시위에 나선 러시아 노동자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하얀 1월을 피로 얼룩지게 만든 이른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 해 전 시작된 러일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 싸워야 했고 도시와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게 됐으며 물가도 치솟아올라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노동자들은 러시아의 황제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살고 있는 궁전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들은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달라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의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이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됩니다. 이로 인해 1,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05년 1월 22일 발생한 피해 일요일 사건은 이후 러시아 전국의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1901년 1월 22일 대영 제국의 상징이었던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날 전 세계 곳곳에는 빅토리아 영국 여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영국 국기가 매달렸습니다. 1819년 켄트 공작의 외동딸로 태어나 18살 때 영국 여왕에 오른 빅토리아 여왕은 반세기 넘게 영국을 통치하며 영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 면적의 5분의 1이 영국 땅이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국의 백성이었을 정도로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당시 영국은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평생을 대영제국 건설에 매진해온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1901년 1월 22일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